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양이가 참 좋지요?
네. 예.
특히 또 이 강릉 수양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덕으로 이렇게 수양이를 가는데 내년에는 건의해가지고 우리 인천 지역도 강릉으로 오자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다들 눈이 동그래지시네. 복 잡은데 오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양이를 한 차수 더 느렸으라도 우리도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수양이 와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법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구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고라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게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거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함해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에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주의 한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인이 이미 한문화를 줬을 때 그 문화 안에 이미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주인을 향하여 이제 불신을 가지면서 수건에다가 이제 쌓아두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주인이 장사를 해서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장사를 하니까 열문화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한 문화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문화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한 문화가 열문화를 남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또 이번에 여러분 이 수양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 네 제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았을 텐데 여러분,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의 성령이 이제 죄를 사함 받고 난 이후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나로서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이제 처갓집이 이렇게 강릉이라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수양회 때 되면 한 번씩 오셔요. 수양회 때 되면 한 번씩 오셔요. 평소에는 안 오시고 이제. 그래서 사이 체면을 위해서 오시는 건지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데 와서 이제 말씀을 한 번씩 듣고 이렇게 가셔도 이제 마음에 이 구원이 이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첫날 이제 오셨고 또 이제 오늘 오셔서 오늘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서 저희 장인어른 마음에 이런 복음이 딱 풀어지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네.
예. 그래, 그동안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갑다 하고 이제 이 복음이 안 풀어졌던 것이 본인이 이제 죄인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안 됐는데 오늘은 상담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옛날 살아오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하는 목사님이 부모 속 많이 썩이고 사셨네요. 죄인이네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우쳐 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이 능력으로 그 마음에 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연휴라서 여러분들 다 집에 안 가고 내일 놀다 가려고 이렇게 남아 있죠? 왜 웃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모해서 남아 있죠? 예, 아, 여러분 역시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참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이 수양회가 너무 복된 것은 또 수양회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수양회 오셔서 구원을 받고 또 이 수양회 속에는 성령이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부분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부분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음 편으로 마음을 옮겨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의 한문화가 수건에 쌓여져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으면 이 주의 한문화는 수건에 쌓여져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으면 이 주의 한문화가 열매단을 남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2012년 12월 달에 박 목사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네 이번 수양회 가면은 마인드 교육을 하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2012년 12월 달에는 군유스코 학생들 대륙별 훈련이 있어서 복음반을 이렇게 맡았었는데 진행을 맡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박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복음반 해야 되는데 복음반도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의 그 의중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잖아요. 할 수 있으면 뭐 하고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꼭 하라는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마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갑자기 이제 해야 되니까 PPT 자료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말씀 새벽 말씀 마치고 나면은 광고하려고 PPT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참 어설프게 또 참 부담스러워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이제 마인드 교육인데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네 마인드 교육하게. 그럼 여러분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어떤 뜻을 보이실 때 그건 한문화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걸 쌓아두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되지만은 내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아가면은 그것은 열문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된 마인드 교육이 우리가 이제 수양회 때 이제 아카데미 시간에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중국에 이제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설교를 할 수 없고 또 더더군다나 중국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데 학교 선생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많은데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을 공식 석상에서 이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법으로. 근데 이제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하면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뭔가를 좀 이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중국에 또 베트남에 공산주의 이제 국가들에게 이 마인드 교육이 참 효율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제 그 강사들에게 자격증을 이렇게 주는데 중국에서 우리는 IYF 이제 교육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IYF는 이 교회 단체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받으면 활동하기 어렵다고 다른 이름으로 달래요. 다른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 다른 이름으로 달라고 하길래 그래 다른 이름을 하나 그러면 만들지 하고 이제 박양수 목사하고 이제 둘이 앉아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인성교육원 지을까? 국제인성교육원, 글로벌인성교육원 하니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국제마인드교육원 한번 바로 하니까 검색해보니 없어요. 그럼 이걸로 됐다 해가 이제 국제마인드교육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줬지요. 근데 이제 한참 주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이름을 누가 이걸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쓰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못 쓰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뭐 등록하는 게 또 그래 어렵지 않는 거예요. 법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라는 이제 이 마인드 교육원 법인으로 이제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하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공공기관에 가서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에 가면 서울 광화문에 가면은 서울 이제 경찰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서울 경찰청에 정기적으로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거든요. 얼마 전에 임병장 사건 있었죠. GOP에서 총기 난사하고 이제 탈영한 무장 탈영한 그 사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군 이제 경찰 간부들에게 특별 교육을 지시 이제 명령이 내렸는데 사실 군에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런 군인들에게 의경들에게 많은 그런 자살이나 많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사회가 이제 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제 지금 자꾸 좀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 어제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인데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 5일당 5일에 한 명꼴로 자살을 한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경찰 간부들만 200명 모아놓고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1사단에서 그 1사단도 GOP에 이제 근무를 들어가는 그 부대인데 그 부대에서 또 장교들만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 우리가 이제 폭넓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걸 왜 교회 안에서 왜 하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이제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요즘 이제 여러분 한국에는 교황이 와서 지금 떠들썩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수양회 한다고 뭐 교황이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양회만 이렇게 빠져 있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필리핀에 가 보면 야, 이 마인드 교육이 캐톨릭 국가에 너무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개신교가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 이제 되는데 인구 1억이 되는 나라가 캐톨릭 국가로서 이 아시아에 존재하는 것은 특별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캐톨릭 국가에서 개신교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 해가지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에서 뭘 한다고 하면 안 온대요, 사람들이 행사에. 근데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약 6천 명 이상 되는 교사들, 현직 교사들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냥 마인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 국가니까 성경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이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일선 교사들이 현직 교사들이 120명이 한국에 마인드 교육 연수를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분들이 도대체 왜 오려고 하냐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면은 월드캠프에 참석한다고 초청장 받아가지고 비자 받아가 한국에 와서 도망가는 1순위가 나이지리아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필리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오지? 아, 지난번에도 우간다에서 그래도 정부 측하고 해서 지도자들 보내가지고 마인드 교육 받으러 온다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오자마자 이제 또 불법 체류한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왜 오려고 하지? 이제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워크숍을 하러 직접 필리핀에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한국에 와서 또 연수를 받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120명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약 6천 명 정도 마인드 교육을 받은 교사들 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겠다는 분들이 이제 120명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120명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필리핀 문교부에서 필리핀 교육부에서 왜 교사들이 일선 교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을 왜 가냐 하고 도 교육감에게 보고서를 이제 올리라고 하는데 도 교육감이 모르는 거예요. 왜 가는지를. 그래서 이제 도 교육감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가냐? 마인드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인드 교육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답사차. 저도 이제 필리핀에 가서 답사차 방문하러 갔는데 이분은 또 도대체 이분들이 가서 뭘 하는 거냐 해가지고 한국에 답사를 온 거예요. 한 8분 되는 도교육감하고 장학사하고 한 8분 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 교사들이 오면은 이런 이런 교육을 할 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교사들에게 할 마인드 교육을 직접 해드리자 해가지고 PPT 띄워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드렸어요. 한 2시간 딱 해드리니까 도교육감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교육이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꼭 이걸 배우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꼭 전파해주고 꼭 가르쳐주라고 하십시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강사 훈련을 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마음을 다 열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필리핀 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 연수를 하면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그 마인드 교육 이어서 복음과 연결시켜 복음을 전하는데 각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날 마인드 교육을 듣고 이제 2부 이제 이 팀별 토론하는 시간에 모였는데 저희 반은 완전히 복음반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와, 이분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고 말씀하고 연결해 들으니까 너무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잘 들리니까 이분들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성경 중심으로 가서 복음반 하듯이 그렇게 반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이분들의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원래 이번 차수는 이제 연목 목사님이 강사고 저는 4차 이제 실버 강사인데 차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도 교육감이 자기 도에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 몇 명을 모으냐? 600명을 모으겠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틀 동안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이제 길을 열어가시는데 지금 남미에서도 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제가 이제 남미에 갈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남미도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그 남미에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한 문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하여 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 안 믿고 우리 판단 안 믿고 이끌림을 받으면 자기 생각 믿고 수건에 싸두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으면 이 주의 한 문화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방송사님께서 이거 우리가 이걸 교재를 만들고 목사님이 해외 다니면서 장관들도 만나고 총장들도 만나는데 이걸 정규 과목에 마인드 교육 과목을 넣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재를 만든다고 막 쉽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가안으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은 아직 이제 딱히 이제 좋은 교재가 안 나와서 이제 출판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 맞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나 또 이제 해외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일이 시행된지 압니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행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교에 사이버 대학교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사이버 대학교에 정규 과목의 교양 과목으로 이 마인드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마인드 교육 이제 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으면은 학점을 몇 학점으로 3학점을 준대요. 여러분, 대학에서 이 3학점을 받는 건 전공 과목 이런 중요 과목을 이수할 때 3학점을 주는데, 야, 세상에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3학점을 그 이수를 하면은 3학점을 준대요. 강연은 누가 하는지 압니까? 잘 모르죠. 제가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학교에서 자주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뭐라 하냐면은 저 교수님 하면서 교수님 뭐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일정 이야기해주고 뭐 이야기하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로 이제 뭐 전화할 일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저 김재홍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주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남기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끌림만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판단 버리고 이끌림만 받았는데 이 주의 한 문화는 계속해서 또 한 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남기고 계속해서 남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속에 모든 종들에게 주의 한 문화를 주인의 한 문화를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제 주의 한 문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안 믿고 여러분의 판단만 안 믿으면 그 주의 한문화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도 여러분 이번에 구원을 받았던 아니면 구원받은 지 오래됐던 지금까지 신앙을 잘했던 못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길을 여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인드 강의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마인드 강의할 때 몇몇 그냥 PPT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한번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노트를 한 2, 30장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이제 PPT로 띄워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강연을 해야 돼요. 그걸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인 거예요. 강연은 이렇게 이제 하겠는데 우리는 뭐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뭐 설교하는 거나 마인드 강연하는 거나 강연하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안 부담스럽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이 학교에 개강을 하기 전에 최소 이제 8강을 찍어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최소 강의는 이제 찍어 놓고 제가 8강을 찍어 놓고 있는데 8강을 찍는 동안 이제 노트를 만드니까 한 20장씩 만드니까 한 160장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그 노트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또 정리하기 이래가지고 이 책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 교재를 만들려고 해도 참 머리 아프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랐는데 아예 그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강의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 교재가 그걸 다 모으면 이제 교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길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길 원하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 축복에 도달을 하려면은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는 여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 조종사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행 조종을 하고 하늘에서 삽니다. 여러분 비행 조종사가 하늘에서 비행 조종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 믿으면 안 되고 자기 판단 믿으면 안 되고 자기 보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계기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판단 버리고 내 눈으로 보는 걸 버리고 내 느끼는 느낌을 버리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계기판을 보면서 계기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믿고 여러분의 판단 믿으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길들일 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사람을 태우려고 안 하죠. 보면은 로데오 경기에 보면은 말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자기 위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말을 길들여서 이제 말을 타고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 가운데도 경주마도 있고 그 말들 가운데도 장애물을 넘는 장애물 경기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말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 장애물 경기에서 이제 기수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은 장애물을 넘으려고 기수가 다 준비했는데 이 말이 부담스럽다고 앞발 탁 내딛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 판단 가지고 기수가 넘자 하면은 넘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넘으면 앞에 그 나무 막대기가 부딪히면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나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딪히면은 안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가 넘자고 딱 뛰면은 뛰어야 되는데 지 생각 가지고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기수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죠? 여러분 말의 눈은 약 350도를 볼 수 있답니다. 앞에 톡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는 시야가 이렇게 좁은데 말은 거의 이제 350도를 볼 수 있는데 말에 눈을 가려서 달리게 해요. 그래서 말에 눈을 가리는 눈 가면이 있어요. 차안대라고 해가지고 이건 말의 시야를 다 죽이고 좁히고 주인이 말 기수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달리는 방향만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다 가려버리고 앞에 조금만 볼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는 네 보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내가 곧비를 틀어서 보여주는 그 길로만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이 겁이 많답니다. 말이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시야가 이렇게 이제 350도 정도 되면 막 옆에 뛰는 말 막 오만사방 이게 다 보이면 제대로 이제 겁나서 제대로 이걸 달리는데 집중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눈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려가지고 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길을 가려면 늘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고 내 보는 게 있고 내 판단되는 게 있어가지고 주인이 보여주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보여지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양회 때 이제 그 육청에서 대덕 수양관 이제 육청에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숙소가 있는데 그 밑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노트를 만든다고 이렇게 준비를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할 노트를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 막 마인드 강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수양회 때 이제 우리 마인드 교육에서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수양회 때 마인드 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막 거의 거기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트를 준비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 대학에 가서 이제 막 이 노트를 만들어 강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안 할 건데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옛날에 2012년도 12월 달에 목사님께서 자네 마인드 교육하게 그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마인드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수양회 때 이 마인드 교육 여러 차 수회를 하는데도 사실 저는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우리 마인드 교육 같이 일했던 목사님들이 또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을 딴 사역자님들이 또 형제님들 가운데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강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은혜롭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나는 또 새로운 일 앞에 막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야, 이 길로 가면은 내가 망하겠다 아니면 어렵겠다는 내 판단을 따라가서 그 방향으로 내 보여지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놨는데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거기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로서 갈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양회 때 마인드 교육 이 일들을 하나 하면서 앞으로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 3학점이라 되는 마인드 교육 그 수업이 있고 그걸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냥 사설 그냥 마인드 교육원 아마 여러분들도 좀 시들하게 여겨가지고 마인드 교육원에 와서 강사 자격증 안 딴 분들이 있을 텐데 때로 간혹 전화가 와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죠. 사역자님들 가운데 저 목사님 저 마인드 교육 그 강사 자격증 좀 주면 안 됩니까? 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줍니다. 이제 아직 원칙을 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절대 시간 그 이제 이수하지 않으면 강사 자격 안 주고 감옥 그 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증을 주는데 여기도 자격증 따신 분들 계시죠? 예, 별로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이제 민간 자격증 이제 이게 등록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그 민간 잠수사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여자 한 분이 잠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잠수사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뭐 그 좀 안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형사 처벌 받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민간 자격증이라도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는 것은 민간 자격증으로 대처하는데 이것도 민간 자격증도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격증도 이제 민간 이제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뭘 추진하고 있냐면은 저는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베풀어가 이거 다 해주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뭘 하나 하고 있냐면은 전남제 과학대 이제 부사관과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부사관과고 군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자살 방지 교육 강사를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 이 우리 국제 마인드 교육원에서 마인드 강연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거 자살 방지하고 이건 비슷한 건데 자살 방지 전문 강사 이 자격증을 하나 만듭시다. 예, 그럽시다. 만드십시오. 그럼 뭐 그 자기가 그러면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살 방지 전문 이제 강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이게 또 민간 자격 등록이 되어지면은 군부대에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군부대에 자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줄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시기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군부대에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또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주의 한 문화를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수건에 쌓아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케냐에서 오랫동안 방송국 허가를 내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송국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장관이 불허한다는 사인이 이제 딱 온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서류를 다, 묵은 서류를 꺼내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서류를 다 정리해보니까 마지막에 장관이 주파수가 없어서 방송국 라디오 방송 허가를 이제 불허한다고 판결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가 방송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야 하나님이 종에게 보인 뜻이라면은 이 일도 하나님 이루시겠다 싶어서 그 일을 이제 서류를 꺼내놓고 다시 이제 보는데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케냐에 월드 캠프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월드 캠프를 우리 힘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우리를 알고 있던 분들하고 이제 이 월드 캠프를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를 돕는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라고 이제 케냐에 초창기부터 이제 우리하고 연결되어졌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는 사람을 한 분 데리고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월드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뭐 또 도울 일이 없냐고 하길래 아 우리가 방송국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서류를 가져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장관 최종 판결로 불허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하니까 그 따라온 제 분이 오템버라는 분인데 이 오템버라는 사람이 제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야 제임스 너 삼촌이 그 주파수 그 이제 허가권자였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주 가까이에 이분은 늘 목사님 오시면 늘 이제 차로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요.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막 극진히 섬기는 그런 분인데 우리하고 늘 가까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중고차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그 친구분이 어이 제임스 너 삼촌이 이 주파수 허가권자잖아. 근데 이제 허가권자였는 거예요. 은퇴를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가 방송국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그때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판단 가지고 길이 없다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된 거지. 이미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판단 버리고 우리 보여지는 거 버리고 갔으면은 하나님은 돕는 자를 다 예비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주파수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사인이 온 거 보니까 자기 삼촌 사인이 맞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했더라면 그래서 제가 그때 있던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제임스 알죠? 제임스는 다 알아요. 그분이 이 주파수 허가권자였다 합니다. 이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임스 그 형제한테 우리 이 방송국 허가 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대. 왜? 차장사니까. 차장사하고 방송국 허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비해놨는데 언제든지 주의 한 문화로 말미암아서 다섯 문화를 남기고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걸 수건에 싸두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이끌림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 주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남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끌림을 받는 삶, 오늘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읽은 것은 이 에스더 성경에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표본으로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끌림을 받는 삶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이끌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럼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이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모든 생물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 역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 2장이 낙원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낙원의 삶,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삶, 낙원에서 뭐가 좋았고 무엇이 행복했고 어떤 것이 좋았다고 이 낙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낙원의 삶에 대해서 장황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여기 앉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을 찾으려고 여기 딱 지금 예배당 뒤에 딱 와서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디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뒷모습밖에 안 보이고 또 앞에 나와 찾는다도 한참 찾겠죠. 근데 김재홍 목사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왜요? 예? 이 넓은 무대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찾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낙원의 삶을 주고 싶어서 낙원의 삶에 대해서 뭔가 복잡하게 그 길을 이야기하고 낙원의 삶을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낙원의 어떤 삶을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마음에도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낙원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낙원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이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타락되어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판단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데 거기서 이제 타락되어져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타락이란 말입니다. 회개는요? 회개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요? 바로 이 이끌림을 받는 이 삶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자기 생각 믿으면서 자기 판단 믿으면서는 온전한 이끌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이끌림 받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이끌림 받지 않는 아니면 아예 자기 생각 믿고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 안 믿고 내 생각 안 믿고 이렇게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주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 삶에 이 창세기 2장과 같은 낙원의 삶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낙원의 삶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 덜짐승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을 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창세기 2장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낙원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나는 그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왜 인간이 궁핍해지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건 창세기 2장에서 이끌림을 받는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삶과 다윗의 다윗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주고 다윗이 이끌림을 받는 그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성경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성경은 시편 앞에 있습니다. 800페이지를 찾으십시오. 욥기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여러분 여기 들나귀가 나옵니다 이 들나귀는 주인이 없는 나귀를 들나귀라 합니다. 들개, 들고양이, 주인이 없는 짐승을 이제 들짐승이라 하죠. 그럼 여기 들나귀가 나오는데 이 들나귀는 주인이 없는 나귀인데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나귀가 사는 처소를 어디에다가 처소를 삼아줬냐면 6절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소금 땅, 짠 땅에는 푸른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들나귀는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들나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들나귀의 삶은 7절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성읍의 소리는 교회의 소리고 어가는 자의 소리는 인도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인이 없이 들나귀의 삶을 사는데 그는 만 가지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고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이끌림을 받는 동안 창세기 2장에 부족함이 없는 나군의 삶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 안 믿고 여러분을 판단 안 믿고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도 나군의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들나귀처럼 여전히 여러분 생각 따라 살고 여러분 판단 따라 살면 만 가지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에스더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은요. 1장에서는 와스디가 버림을 받는 이야기, 폐위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아내 왕후였는데 그가 폐위를 당합니다. 왜 폐위를 당했냐면은 왕이 불렀는데 왕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오라고 명했는데도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후를 미워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왕후를 싫어했던 게 아니고 왕의 용모가 그 왕후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백성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이 이끌려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폐위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왕후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첫 번째 왕후를 택했습니다. 자 외형적인 아름다움 미모도 있을 거고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집안이 어떤지 뭐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아 이런 여자라면은 왕후로서 부족함이 없겠다 해서 그 여자를 뽑아서 왕후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후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후를 뽑을 때는 야 이제 내가 다시 와스디와 같은 그런 여자 만나고 싶지 않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찾는 거예요. 자,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의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이 내면의 아름다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고 왕이 뭐라고 하든지 왕의 판단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 가진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겁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이 이제 127도에서 처녀들을 모아서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찾습니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게 에스더인데, 자, 이 왕궁의 삶은 이 에스더 2장에서 이제 이 127도에서 모인 처녀들이 왕궁에서 사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2장에서 바로 이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2장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궁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 이끌림을 받는 삶, 수하에 속한 삶, 주관을 당하는 삶, 이 삶을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왜? 왕이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 이 이끌림을 받는 이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왕으로 뽑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자, 이 수하에 속한 삶을 살게 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있어서 주관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빌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역시 여기도 에스더가 이끌려라고는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저렇게 하라 이래 하라 하면 하고 다 하겠죠. 지금 왕후로 뽑히기 위해서 여기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127도에 올라온 여인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뽑아야 되는데, 왕이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하고 다른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뭐냐,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더에게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이 처녀들이 왕 앞에 딱 한 번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딱 거절당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때 최대한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서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관하는 자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생각을 조금도 보태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아름다움을 더하지 아니하고 이 헤게의 수하에 속하고 헤게에게 이끌림을 받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왕 앞에 처음, 난생 처음 나가봅니다. 그러나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는 수많은 궁녀를 왕 앞에 보내봤기 때문에 왕의 취향이 어떤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왕이 긴 머리를 좋아하는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지 생머리를 좋아하는지 볶은 머리를 좋아하는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연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수많은 궁녀를 보내봐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죠. 자기 생각 조금도 보태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 조금도 보태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가는데, 자,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조금 더 더하지 않고 이끌림한 그게 나군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삶. 자, 이가 그가 뭘 많이 갖춘 건 아니지만은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았다. 이건 이뻤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처녀는 어떻게 저렇게 해계가 정해준 조대로만 나왔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뭔가를 더하지 아니하고 해계가 정해준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더라는 거. 그러고 그가 왕으로 뽑혀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 나군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왕후가 되는 이 축복은 다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끌림을 받는 그 조건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을 살려면, 자, 이제 자기 판단을 조금 더 더해서는 안 되고 국녀를 주관하는 대신 해계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계가 이제 해계의 판단을 그대로 받으려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조종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려면 자기 판단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계기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썼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 그게 곧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에스더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집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사촌 오빠 모르드개에게 양육을 받는 그 삶을 산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분이지만은 왕후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에게 있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끌림을 받은 것. 그 삶을 살려면 에스더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 이 온전한 이끌림을 받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해계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냐면은 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들락이처럼 그냥 내가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고달픈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판단 하나 버리고 내 생각을 믿지 않냐고 회개하고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고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 조건이 단 하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처럼 내 생각에 이끌리고 내 판단에 이끌릴 때는 저주지만은 이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을 때, 내 판단 따라가면 망하지,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이 한 가지 조건, 이 한 가지 조건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남기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에는 또 다른 이끌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다시 이끌림을 받는 이 에스더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조서를,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개가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 가서 그의 굵은 배를 벗기려고 하니까 모르드개가 지금 유다인이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왕 앞에 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왕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조서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유다인이 멸망하게 되었다, 왕 앞에 구해라, 에스더가 회답하기를 내가 왕 앞에 못 나간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한 지가 30일인데 왕이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지 아니면 죽이는 법이다. 못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는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는 정말 에스더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13절 4장 13절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와 네 아비집만 망하고 유다인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는다. 네가 망한다. 아니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조수의 처분을 보여주면 누가 망한다고요? 유다인이 멸망한다고 지금 조수의 처분이 나와 있고 유다인이 멸망한다 했는데 모르드개가 갑자기 아니 유다인은 안 망한다.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길이 있다. 노인과 구원을 얻는데 너와 네 아비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자기 감각으로 감각이 아니 망하면 같이 망하든 유다인도 망하고 나도 망하든지 유다인 중에 얼마가 망하고 너도 망한다든지 아니 유다인들은 하나도 안 망한대요. 근데 너만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드개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삶에 이끌림을 받는 모르드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조서에도 유다인이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노인과 구원을 얻고 나만 망하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개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역사에서 이 유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 삶과 유다인이 존귀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이 이 나라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데 에스더의 조건은 그냥 이끌림을 받는 그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었죠? 그리고 모르드개의 판단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모르드개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근원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족쇄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족쇄에 채워놔서 자기를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했죠. 그죠? 그럼 반대로 이런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축복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그냥 자기 생각 믿지 마라 자기 판단 믿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에스더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데는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자기 판단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모르드개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은 분들이 그냥 구원만 받고 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귐을 갖는 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교회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의 판단과 종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여러분이 도달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요. 이 사귐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오는 사귐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사귐을 갖는 또 그 사귐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사귐이 있는데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봐도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가라 할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 나이다. 자기 판단으로는 형은 틀 사람이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저주를 받을 까 나이다 했는데 자기 판단 버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판단 믿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의 사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그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은 내 판단을 버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게 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깊은 신앙에 잘 몰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되어지면 그게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믿지 않고 내 판단 믿지 않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주 쉬워지고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과 막 따져봐야 됩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몰래카메라라는 거 압니까? 예, 몰래카메라라는 프로에 보면은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사람, 그 사람과 아주 사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속아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왜? 그 친구를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길에서 낯선 사람이 뭐 하면은요. 사귐이 없는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면은 꼬치꼬치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그 말 안 듣죠. 그죠? 속을까 싶어서. 자. 여러분이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와의 사귐이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믿음만 갖고 잘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와의 사귐이 있었고 또한 야곱과 어머니와의 사귐이 있었고 룻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도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아버지 앞에 가러 보내도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발치 입을 들고 누워라 외간 남자 발치 입을 들고 가서 누우라 해도 누울 수 있는 자기 생각 믿지 않고 자기 판단 믿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것은 사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어진 그 한문화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 삶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판단을 믿는 동안은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없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버려야지 내 판단 버려야지 그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믿으면 망하겠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이 사귐을 갖는 삶을 살 때 그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판단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